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당시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와 같은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있었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가버나움은 구약이나 외경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동네이지만요, 신약에서는 중요한 사건과 함께 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갈릴리 서북편에 위치해 있고요, 마태와 베드로의 집 등이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교육과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이곳에서는 죄인들에 대한 판결이 행해지기도 했고 마을의 중대사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무사람들은 상당히 놀라운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라는 말은 적합하다, 가능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또 권리, 능력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어지고 권위로서 다가왔던 것이 무사람들의 가르침, 그 당시에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가르침이 많은 백성들을 향한 권세를 향하여 돌아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은 다름이 아닌 회당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지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뭐 교육과 또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이곳에서 귀신의 역사도 있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이상이 모두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증거된 후에 마침 나타난 현상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외적인 삶의 문제보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내면 세계,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온전히 버리는 행동, 그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로 가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니이다. 본절의 진술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내용인데 더 정확히 언급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라는 말은 우리와 당신에게 무엇이 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라고 말한 것은 귀신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진술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진술이다. 마귀가 뭐라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미리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특별한 선생이나 교사로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르침이 권세 있는 특별한 분이다. 아주 그 가르침에 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귀한 은혜의 바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고백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하는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권위와 영적인 세계 그 신비에 대해서 꾸짖게 되시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를 경계하고 계시는데 첫째가 뭡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전체로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비밀스러운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적합한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나오라. 첫 번째는 잠잠하라 하는 것이고 나오라 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온전케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7절로 가죠.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새 교훈이라고 할 때 이 새 즉 새롭다는 말은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리라 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거나 본 적이 없는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놀랍게 했고 서로 이게 어찌미냐 서로 반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은 귀신으로 하여금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는 단순히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동원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으니 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두에게 놀라운 경험을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은 권세 있는 능력에 의한 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또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비판하거나 추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사람들로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소문이었고 그 소문이 뭐 여러분 너무 놀라니까 사람들 가운데 쫙 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그 모습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역사들을 증거하는 거죠. 향기로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만이 아니라 나의 소문도,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문도 귀하게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역사 후에 이제는 시몬 그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는데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셨은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러한 경험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가 누리던 모든 특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은 어떤 면에 있어서 당시에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질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된 자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어려움도 있게 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그 장모의 병 고치는 일로 말미암은 이 내용으로 우리가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이 시몬의 장모는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제 수종 들게 되는 것인데 이 수종 드는 것은 한순간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놀라운 경험을 발견하게 하는 큰 은혜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이고 권세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요구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온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대부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본절에서도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회당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지속적인 사역임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하지 말 것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요청하게 되시는 거죠.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서 새벽 예배, 뭐 다른 전 세계 교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을 이 3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분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힘의 근원은 기도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말과 한적한 곳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사역의 모습을 잘 대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러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본받아야 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정함을 받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시면 미명이라고 그랬고 한적한 곳, 이게 기도의 환경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자세가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습관만을 위하여 드려져서도 안 됩니다. 미명과 한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기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에게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 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